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이 심층 탐구 시간, 여러분을 아주 흥미로운 세계로 안내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진짜 그 우리가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많이들 놀라실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빅파마들은 단순히 약의 어떤 성분을 개발하느냐 이것만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더 있죠?
그 완성된 약을 담아내는 플라스틱 튜브, 그리고 유리병, 또 그 병을 채우는 생산 라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수십조 원짜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약통이랑 주사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세계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국이나 병원에서 약을 받을 때 그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무심코 맞는 주사기 하나에 전 세계 제약사들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은 2026년 5월 2일자 노용우 컨설턴트의 셀트리온 완제의약품 생산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그 보고서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꽉꽉 차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바이오 산업하면 하얀 가운 입고 현미경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단백질 찾아내는 그런 장면만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실험실의 과학자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정작 지금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병목 현상은 그 약을 포장하는 단계, 즉 DP 공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약산업의 뼈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치사슬의 두 축을 명확히 나눠서 봐야 합니다. 바로 DS와 DP인데요.
DS와 DPO, 이게 전문용어라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네네, 일단 DS의 그러니까 원료의약품은 거대한 스테인리스 배양기 안에서 살아있는 세포를 막 키워내서 목표로 하는 항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생물학적 영역입니다.
아, 생물학적 영역. 말 그대로 미생물이나 세포 같은 생명체를 다루는 일이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집중할 DP, 완제의약품 공정은요. 그 만들어진 원액을 환자에게 투여 감료한 최종 형태, 그러니까 유리 바이알이나 프리필드 시린지 같은 사전 충전형 주사기로 만드는 곳이죠.
오토 인젝터 같은 것도 포함되나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무균 상태에서 주입하고 밀봉하는 아주 공학적이고 약제학적인 영역입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DS가 아주 까다로운 기후에서 최고급 에스프레소 원두를 재배하고 로스팅해서 원액을 추출하는 과정이라면요.
네네.
DP는 그 추출된 커피가 공기 중에 산화되지 않게 완벽한 진공 캡슐에 담아서 제가 집에서 버튼만 누르면 언제나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게 캡슐을 설계하고 밀봉하는 패키징 과정인 거네요.
와, 맞습니다. 그 커피 캡슐 비유가 진짜 이 산업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네요. 소비자가 캡슐을 딱 뜯을 때까지 내부가 완벽히 통제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산소 들어가면 맛이 변하니까요.
바이오 의약품에서 이 DP 단계가 가치사슬 중 이른바 리스크 밀도가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무균 보장 영역이 깨지면 진짜 상황은 재앙으로 변하거든요.
재앙이요? 그렇게 심각한가요?
DP 공장의 틀린 룸 내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압이 걸려 있어서 외부 공기는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하고요. 작업자들은 눈만 내놓은 채 30분에 걸쳐서 멸균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옷 입는 데만 30분이 걸려요. 와, 숨 막히네요.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파티클 하나 혹은 아주 작은 미생물 하나라도 검출되면 환자 생명하고 직결되잖아요.
아, 약을 직접 혈관을 찌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생산된 배치 전체, 즉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어치의 약을 그대로 소각돼 버려야 합니다. 글로벌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이 가장 살얼음판처럼 적용되는 곳이 바로 이 DFP 라인입니다.
와, 진짜 먼지 하나, 파티클 하나에 수백억 원이 통째로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는 현장이죠.
그런데 이 극도로 통제된 클린룸 밖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태풍이 불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거시적인 트렌드들이 휘몰아치고 있죠.
제가 최근 경제뉴스를 보니까 비만 치료제 열풍이 엄청나던데 이게 주사기 공장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글로벌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아, 그게 바로 보고서에서 짚은 첫 번째 메가 트렌드인 비만 치료제 붐의 나비효과입니다. 위고비나 제빠운드 같은 약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품귀 현상을 빚고 있잖아요.
네네, 없어서 못 판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약들의 투여 방식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환자가 매일 혹은 매주 병원에 가서 간호사한테 주사를 맞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번거로워서 누가 매주 가겠어요.
그러니까 의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집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찔러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약들은 반드시 오토인젝터나 프리필드 시린지 형태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아, 펜처럼 생겨서 그냥 꾹 누르면 되는 그런 형태요?
맞아요. 약효를 낸다는 그 생물학적 성과는 거두었는데 정작 그 액체를 수천만 개의 펜형 주사기에 무균 상태로 채워넣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지구상에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야, 다이어트 약의 수요가 그렇게 폭발했는데 정작 병목은 약통을 채우는 기계에서 걸렸다니. 이거 진짜 역설적이네요.
네, 약은 있는데 담을 통이 없는 기현상이죠.
수요 측면에서는 그렇다 치고 공급망 이슈도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요즘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엄청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기사들을 봤거든요.
아, 생물보안법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이 지정학적 갈등이 주사기 생산 라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죠. 미국의 이 법안이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 계약에 참여하는 걸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아예 정부 돈 들어가는 사업에서 빼버리겠다는 거군요.
네, 저희가 이 법의 정치적 배경이나 누구 편을 드는 가치 판단은 접어두고요. 철저하게 산업적 팩트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중국 기업, 예를 들면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곳에 맡겼던 수많은 위탁 생산 물량을 다른 국가로 급하게 돌려야 하는 초비상 상황이 된 겁니다.
아, 거대한 공급망에 갑자기 뻥 뚫린 진공 상태가 발생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고품질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춘 곳이 어딜까요? 바로 한국의 위탁개발 생산 기업들이죠. 이들에게 지금 엄청난 수주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망은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하나 더. 보고서에 언급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도 제약사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면서요?
네, 법안 때문에 미국 내 오리지널 약들에 대한 의료보험 약가 협상이 시작됐거든요. 제약사들에 대한 가격 인하 압력이 정말 거세지고 있습니다.
약값을 강제로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군요.
특히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사업자들은 오리지널 약과 똑같은 효능을 내면서도 가격은 훨씬, 무조건 싸게 공급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생명력이니까요.
근데 생물학적인 원료 공정은 이미 한계치까지 수요를 끌어올린 상태거든요. 더 쥐어짤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원가를 줄이죠?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포장과 충전 단계인 완제 공정에서 어떻게든 자동화를 늘리고 불량률을 줄여서 원가를 쥐어짜내야만은 아주 잔혹한 생존 게임에 돌입한 겁니다.
정리가 확 되네요. 다이어트 약의 전 세계적인 인기 때문에 주사기 충전 라인이 마비되고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힘겨루기로 생산 기지가 이동하고 또 의료비 절감 정책 때문에 1원 단위의 원가 절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세 가지 거시적 트렌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거죠.
이런 거시적 트렌드가 지금의 혼돈을 만들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오늘 보고서의 주인공인 셀트리온은 이 거친 파도를 도대체 어떻게 타고 있습니까?
셀트리온은 이 혼돈을 돌파하기 위해서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의 구조 자체를 뜯어고쳤죠.
구조를요? 어떻게 바꿨는데요?
2023년 말에 단행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을 통해 수직 통합형 모델을 완성한 겁니다.
원래 약을 개발하고 만드는 회사 따로 그리고 그걸 유통하고 파는 회사 따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합쳤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원가를 낮추는지 그 메커니즘이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합병 전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개발사가 약을 만들면 그걸 유통사가 사가서 글로벌 파트너사를 통해 병원에 팔잖아요.
네, 중간 단계가 여럿 있죠.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전 가격을 산정하며 마찰이 생기고요. 재고도 양쪽에서 이중으로 관리해야 하고 불필요한 물류 비용이나 라이센스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아, 한 몸이 아니라서 생기는 비효율이 엄청났겠네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해버린 겁니다. 연구소에서 세포를 배양하면 단계부터 주사기에 약을 채워넣고 그걸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직판망까지 모든 마찰을 없애버렸죠.
오, 중간에 새는 돈을 다 막아버렸군요. 재무적으로 변화가 컸나요?
데이터가 그걸 명확히 증명합니다. 합병 직후인 2023년 4분기에 63%에 달했던 매출 원가율이요.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35.8%까지 수직 낙하합니다.
잠깐만요. 63%에서 35%요? 중간 유통과 내부 거래에서 세워나가던 비용을 고스란히 흡수해서 원가를 30% 가까이 날려버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36.8%를 기록합니다. 이건 단지 회사를 합쳤다고 뚝딱 나오는 숫자가 아니에요. 글로벌 톱티어 빅파마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력을 확보한 거죠.
와, 30%대 영업이익률이면 제조업에서는 진짜 꿈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셀트리온이 꺼내든 진정한 승부수, 제가 볼 때 제약 역사상 가장 영리한 전략 중 하나인 진펜트라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진펜트라요? 아, 보고서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던데 이게 왜 그렇게 영리한 전략이라는 거죠?
기존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인플릭시맵은 정맥주사 제용이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주실실 침대에 누워 2시간 동안 링거를 맞아야 했죠.
아, 저도 주변에서 봤는데 그거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반차도 내야 하고요.
맞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빼야 하고 병원 입장에서는 공간과 인력이 묶이는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셀트리온은 이 약의 알맹이는 그대로 둔 채 포장 방식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나요?
환자가 집에서 배나 허벅지에 펜처럼 10초 만에 찌를 수 있는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꾼 거죠.
오, 링거로 맞던 걸 그냥 펜주사기로 바꿨다는 거군요. 환자들은 엄청 편해졌겠네요.
그런데 진짜 대박은 이겁니다. 이 제형의 변경, 환자의 투작 편의성을 극적으로 높인 이 공학적 변화만으로 미국 식약처가 이것을 단순한 복제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약이라는 그 액체 성분 자체는 동일한데 그걸 비닐백에 담느냐, 펜형 주사기에 담느냐, 즉 포장과 전달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 미국 정부가 아, 이건 새로운 약을 발명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신약으로 인정받으면서 오리지널 약보다 훨씬 높은 신약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장 기술 하나로 가격표를 완전히 바꿔달았네요.
더 무서운 건 특허 방어막입니다. 제형에 대한 특허를 인정받아서 무려 2040년까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2040년이요? 와, 10년도 넘게 남았네요.
DP 공정의 혁신이 어떻게 기업 가치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지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진짜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찾아내는 것만이 신약 개발이 아니라 약을 어떻게 배달하느냐, 이 딜리버리의 혁신도 조단위의 가치를 지닌다는 걸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그게 완제 공정의 진짜 힘이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 입장에서 한 가지 치명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어떤 의문이시죠?
아까 그 거대한 클린룸. 수백억 원짜리 무균 공장들을 지어놨잖아요. 만약에 자사약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거나 주춤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가동률 문제군요.
네네. 그 거대한 라인들이 멈춰 있으면 유지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고정비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 지금 아주 핵심적인 리스크를 짚어주셨어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그 수직 계열화는 오히려 회사를 찌르는 독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놀리는 공장이 제일 무서운 법이니까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선택한 두 번째 전략이 바로 내부 물량과 외부 물량을 섞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자사 제품만으로 베이스라인을 깔고요. 그 위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위탁 생산 물량을 얹어서 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하는 겁니다.
아, 남의 약도 대신 만들어주면서 공장 빈틈을 채운다는 거군요.
네. 특히 최근 비만 치료제 붐으로 글로벌 DP 공장이 턱없이 부족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일라이 릴리의 미국 브랜치버그 공장을 전격적으로 인수해버립니다.
오, 릴리 공장을 찼어요?
네. 단숨에 엄청난 충전 생산 능력과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완벽한 해칭을 해낸 거죠.
자, 재무적인 숫자와 글로벌 전략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시 현장으로 시선을 좁혀보죠.
네, 다시 클린룸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 화려한 조단위의 체스 게임을 실제로 실행하는 건 결국 클린룸 안에서 멸균복을 입고 라인을 돌리는 그 현장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압박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까?
그곳은요, 정말 극단적인 완벽주의가 법으로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완벽주의요? 어느 정도길래요?
아까 언급했던 글로벌 규제 가이드라인 중에서도 보고서가 특히 강조하는 게 알코아 플러스라는 데이터 무결성 원칙이거든요.
알코아 플러스요?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뜻인가요?
데이터가 출처가 명확하고 알아볼 수 있고 동시에 기록되어야 하고 이런 교과서적인 설명 대신에 새벽 3시에 공장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새벽 3시에. 다들 피곤할 시간이네요.
작업자가 멸균 장비의 온도를 확인하고 서류에 새벽 3시 5분이라고 자필 서명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설비에 내장된 디지털 시스템 로그에는 밸브가 열린 시간이 3시 6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단 1분의 5초죠.
에이, 1분 정도면 그냥 사람인데 실수로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시계가 약간 다를 수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미국 식약처 조사관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1분의 오차를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이 공장의 기록 시스템 전체가 조작 가능하다고 의심해버립니다.
혹 1분 틀렸다고 전체를 의심해요?
네. 이 1분이 틀리다면 약의 성분이 배합된 시간은 어떻게 믿지? 무견 상태가 유지되었다는 기록은 진짠가? 이런 의심의 연쇄가 막 시작되는 거죠.
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이네요.
기록이 품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1분의 오차가 완벽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억 원짜리 배치 전체를 폐기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수백억이요? 서명 1분 차이로?
네. 현장의 엔지니어와 작업자들은 매일 밤 이런 진짜 숨 막히는 규제와 완벽주의의 압박 속에서 라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타임아웃.
네.
오, 여기서 좀 모순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1분의 오차 때문에 수백억 원어치 약을 폐기할 만큼 현장에서는 숨 막히는 꼼꼼함이랑 거의 편집증적인 보수성을 요구받잖아요.
그렇죠. 엄청 보수적이어야만 하죠.
그런데 아까 위에서 전략 이야기하실 때는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일릴리의 미국 공장을 불과 5개월 만에 뚝딱 인수해버렸다고 하셨죠?
네네, 아주 신속했죠.
예, 이 두 가지 속도는 완전히 충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회사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현장이랑 세상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아, 아주 예리한 관찰이십니다. 얼핏 보면 완전히 충돌하는 두 가지 기질이 맞아요.
네, 상극이잖아요.
하지만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셀트리온 특유의 사내 문화인 콜로케이션, 즉 다부서가 한 공간에 모여 일하는 시스템과 강력한 오너십입니다.
다 같이 모여 있다고요?
일반적인 글로벌 제약사들을 보면요. 문제가 딱 생기면 현장에서 보고서를 씁니다.
네.
그리고 타국에 있는 본사로 이메일을 보내죠.
아, 이메일로 핑퐁 게임을 하겠네요. 책임 소재 따지면서요.
맞아요. 부서 간 책임 회피하느라 원인 규명에만 막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경우 클린룸에서 아주 미세한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즉시 라인을 멈춰버립니다.
바로 정지 버튼을 누르는군요.
그리고 품질 보증, 품질 관리, 생산 기술, 엔지니어링 등 모든 관련 부서의 전문가들이 물리적으로 같은 캠퍼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즉시 한 방에 모여서 합동 분석을 시작하죠.
아, 그러니까 서류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문제의 진앙지로 모든 브레인이 물리적으로 집결해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규정과 원칙을 편집증적으로 지키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부서 간의 벽을 확 허물고 엄청난 속도로 대응하는 것.
가장 보수적인 것을 가장 빠르게 다루는 거네요.
이 보수적인 공정을 가장 애자일하게 관리하는 이 역설적인 조직 문화가요. 바로 일라일릴리 공장을 단 5개월 만에 인수하고 가동할 수 있게 만든 근본적인 경쟁력인 겁니다.
야, 오늘 이 문서를 파헤치면서 제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약국에서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였던 프리필드 시린지 주사기 하나가 단순한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었네요.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죠.
그것은 환자의 편의를 높여서 신약의 지위를 얻어내는 마법의 지팡이자 또 단 1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인간의 극단적인 완벽주의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공급망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수십조 원 단위의 체스판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다이빙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요.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보고서 말미를 보면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 같은 고독성 항암신약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1분 오차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AI 비전 검사나 로봇팔 같은 자동화 시스템이 공장에 맹렬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흐름이군요.
그렇다면 10년 뒤 미래 바이오 산업의 패권은 누가 쥐게 될까요? 실험실에서 누구도 보지 못한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발견해내는 전통적인 생물학적 역량일까요?
아니면요?
아니면 수백 대의 로봇과 격리 장비를 통제하고 식약처가 요구하는 무결성 데이터를 단 한 줄의 에러도 없이 증명해내는 완벽한 공학과 IT 규제 대응 역량일까요?
야, 그거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무엇을 발명하느냐만큼이나 그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해서 환자의 혈관까지 안전하게 배달하느냐, 이게 생존의 열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무게중심이 어떻게 이동할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죠.
생물학과 공학의 거대한 교차로 그 어딘가에 분명 정답이 있겠죠. 여러분도 오늘 배운 완제의 약품, 즉 DP의 세계를 떠올리시면서 스스로 미래의 승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국 거실 때 주사기 모량 한번 유심히 보시게 될 겁니다.
하하, 맞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완벽하게 아껴드릴 아주 놀랍고 흥미로운 문서들로 꽉꽉 채워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